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신년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어제 12일에 폐막을 했죠. 지난 5일에 시작됐으니 8일간 계속된 셈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내세운 당대회의 모토가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였는데 나름 꽤 긴 시간에 걸쳐 지난 시기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세워본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폐막일에 당대회를 결선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핵포기는 없다는 것과 보다 더 힘겨운 정면 돌파전에 대한 것이었죠. 자, 오늘 특집방송에서는 이번 당대회의 주요 내용들 정리해보고요. 이후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분석도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철 기자와 함께 8차 당대회 총정리해볼 거고요.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수 국장과 함께 8차 당대회로 분석해보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이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21년 북한의 대내 대외 전략에 대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인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 먼저 정리부터 해보죠.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 8차 당대회 지난 5일부터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사이언 문화회관에서 제8차 당대회를 개막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당대 시작 하루 뒤인 6일 8차 당대 개막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 210명과 각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방청자 등 7,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는 첫날부터 그 내용이 전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인데요. 그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있다면서 경험과 교훈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회사는 경제와 코로나19, 수해복구 등 내부 사안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좀 솔직한 발언을 하면서 8차 당대회가 개막이 돼서 좀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음 날 당대회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6일 당대회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째 이어진 사업청화 보고에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전날 김 위원장이 국가 방위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날 보고에서는 경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경제 실패를 자인한 상황에서 또 향후 경제 발전 목표와 방안도 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후 4일차 당대회에서는 대남 정책 그리고 대미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발표가 됐죠.
네. 북한은 당대회 4일차에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하고
예.
남측에는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9일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지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또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그는 남조선 당국이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또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언결의 염원대로 평화 번영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외에도 4.1차 당대에서는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방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5.1차 당대의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네, 5.1차 당대에서는 예. 당규약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10일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에 낡은 것 등 현실에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보충이 됐나요?
특히 당리 군을 이끄는 상위 조직이라는 점이 수정 보충됐는데요.
네.
개정 당규약 제6장 조선인민군 안의 당 조직 조항에서는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 성격을 명백히 규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또 2011년 삭제했던 당대회 개최 주기 조항을 이번에 되살렸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 당대회가 5년 주기 규약을 무시한 채 열리지 않은 점을 의식해 삭제했으나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못 박은 겁니다.
네, 이어서 6.1차에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10일 6.1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기 제일 비서에서 또 지난 2016년 위원장에서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또 기존 10명이었던 당 부위원장 체제를 7명 구성의 당 비서 체제로 개편했는데요. 이외에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에서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을 맡아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예.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고 당 부부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른바 백두혈통이잖아요. 그런 김여정의 직책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인 것 같고 정말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8일이라는 좀 긴 일정을 통해서 당대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겠죠. 마지막 날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네, 북한의 8차 당대회는 8일 일정을 끝으로 12일에 폐막됐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언급하면서 경제사업을 강조했고요. 인민을 위한다는 이민위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 것보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세 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 구호를 대신하자면서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위천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진심으로 인민을 위한다면 과거와 같은 자력갱생 구호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모아졌던 8차 당대회. 하지만 결국에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만 보여준 그런 8차 당대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정철 기자와 함께 8차 당대회의 내용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어제인 12일 폐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8차 당대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부터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한 장면이나 발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오경섭 연구위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그 8차 당대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김정은이 직접 했던 당사업 총화보고입니다. 이 당사업 총화보고는 지난 5년간의 당사업을 총화하고
예.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조선노동당을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조직을 기본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예.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거나 또는 일부 인물들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규약 개정하고 당 인사 개편 이게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김민수 국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에 권력을 세습을 하고 네. 그 이듬해 할아버지 생일 때 그 인민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이게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집권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때 앞으로 좀 획기적인 어떤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번 8차 당대회 때 나온 건 핵심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국방력 강화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8차 당대회를 지켜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8차 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살펴봐야겠죠. 경제면이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현재 위기를 돌파할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두 분 모두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게 되풀이가 됐습니다. 뭐 북한이 구체적인 해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지금 국내외에서 북한 예. 이번 당대회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게 과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롭게 김정은이 네. 발표한다고 했는데 뭔가 개혁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정을 그리고, 했죠.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81 전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제발전 계획 정도를 내놨는데 이번에도 김정은은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실패했다 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롭게 내놓은 경제정책이라는 게 자력갱생입니다.
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한이 이 국가발전 전략에서 가장 핵심 목표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게 핵무력 강화입니다. 핵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제기하면서
네.
핵개발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감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 계획을 하려면 사실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그 외국의 어떤 자본이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대북제재 상황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북한은 핵보유 입장을 더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제재 상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건 이 핵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버티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버티기의 핵심이 뭐냐. 자급자족하고 네. 자력갱생하겠다는 게 경제정책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 경제는 앞으로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목표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네. 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핵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가 생각만큼 버텨줄까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걱정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네. 2017년 그 11월 말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뭔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서 좀 경제에 어떤 큰 변화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협상이 잘 안 되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게 정면 돌파 자력 갱생 선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경제 정책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다는 게 결국은 자력 갱생 그리고 자급 자족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또 대미 정책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또 반복을 했습니다. 아직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고 오늘 20일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긴장 상황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경섭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교착 국면이 좀 이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예. 관계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네.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지금 내놓은 메시지가 조미관계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 북한이 앞으로 대외 정치활동의 핵심은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 핵을 폐기를 약속하고 실제 핵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핵 무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핵무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설계 연구가 끝났고 이걸 개발해서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 SLBM을 지금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실제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추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북 관계는 북한이 오히려 지금 더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 핵 감축 협상 그러니까 핵 군축 협상으로 이 북미 대화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자신들의 핵 보유를 묵인 받으면서 대북 제재도 해제시키겠다. 이게 이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미국 이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어떤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위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 상당히 그 경색되거나 오히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정말 경제발전을 이루고 어떤 평화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싶다면 핵 폐기를 위한 의지를 미국 측에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장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배제한 건 아닌데 그 사업청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강력한 국가 방위력은 결코 외교력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앞서 그 오경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핵 계획들을 과시하듯 다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일까?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북한의 뭐 비핵화 원칙이랄지 그리고 동맹을 통한 그 비핵화 압박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입장들을 다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대북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텐데 이게 초기에 과연 그 이런 양보를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그런 입장이 지금 분명하고 다른 동맹국들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할 가능성, 교착 상태를 떠나서 미북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관측이 됩니다.
네, 좀 부정적인 전망을 두 분 모두 주셨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좀 이 한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대남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대외정책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하는 거 봐서 우리가 개선은 하든 말든 하겠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을 향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 위원장이 사업청와에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공동의 위협을 위한 투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됐다 이렇게 조중관계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비서 된 것에 대한 축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12일 날 네. 김정은 위원장도 답신을 보냈던데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뭐 지지를 보내주고 먼저 축하해줘서 좋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조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나 지원이 필요하고 이건 뭐 대외정책에서도 그렇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 없이는 매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고 북중 무역이 활성화된다랄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새로운 5개년 계획 중에서 중요하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던 게 관광 사업인데 이것도 예. 중국 뭐 관광객이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서 이런 분쟁, 글로벌 분쟁이 뭐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또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되면서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가 하면 또 5년 만에 이루어진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국방력 강화 이걸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경제나 외교 뭐 다른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국방력 강화 또 핵무력 증강이라는 군사적 카드를 꺼내든 것 같은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두 분 생각 어떠신가요?
그 국방력 강화하고 핵무력 증강 이게 이번 8차 당대회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5년간 국가전략의 핵심은 국방력 강화고 국방력 강화의 핵심 내용은 핵무력 증강입니다.
결국 핵이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북한 내부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이 국가발전 전략을 세울 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김정은이 말은 하고 있지만 예. 실제 그걸 하려면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결국 핵을 폐기하고 대북제재를 해제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게 가장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앞으로 자신들의 국가 전략을 핵무력 증강으로 확실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피해는 감수하겠다. 그 피해를 감수하는 건 결국 북한 인민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전략을 세운 건 결국 북한이 그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네. 핵무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핵무력 증강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어떤 경제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는 김정은이 뭐 인민생활 향상하겠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하겠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 조치는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이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중국을 통해서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관계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후원 또는 대외무역을 복원하는 이런 걸 통해서 대북제재를 한편으로는 돌파하려고 하는 거고 예.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한국에게 지금 뭐 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네. 이런 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속내는 남북경협을 대북제재에 관계없이 해달라, 열어달라 이런 네. 요구를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경제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을 해나가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좀 골목길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정책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북한이 가장 자신 있고 또 자원도 많이 투자했던 군사력 강화 카드를 좀 꺼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미 몇 년 전에
네.
사상강국, 군사강국 달성을 했고 이제 남은 건 경제강국만 남았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경제개혁도 하고 나름 노력을 했고
네.
실제로 효과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국가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최강의 군사력 키우는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도 아닌데 과연 이렇게
네.
경제 큰 부담을 주는 이 군사력 강화 정책 과연 이게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뭐 8차 당대회 결과를 보셨잖아요. 채택된 결정서 내용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통치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부터 먼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8차 당대회 네. 결과를 보면서 김정은 시대의 고난의 행군 선포가 아닌가. 2년 연속.
새로운 고난의 행군.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를 할 때
예.
그때 했던 정책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라의 문 닫아 걸고 사상통제 강화하고 국방력 그 증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업총화 그리고 사업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대중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 그리고 이 8차 당대에 앞서서 지난해 말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채택을 해서
예.
지금 사상통제 뭐 단속 수위나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결국은 경제난으로 이 동요하는 민심을 이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다스리겠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
네.
그래서 내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권력을 확고히 좀 튼튼하게 지고 가겠다. 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오경섭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 네. 앞으로 이제 통치 전략의 핵심은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국가와 체제, 정권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핵심 수단을 핵무력하고 국방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 강력한 핵 능력을 가지고 국가와 정권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지금 북한이 보고 있는 불이익은 대북제재고
네.
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제발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또 인민생활 향상도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핵 능력을 구축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네.
이 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국 자력갱생하겠다는 겁니다. 자력갱생하겠다는 건데 자력갱생하겠다는 건 결국 현상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북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핵 을 일정하게 묵인 받으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온갖 외교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한편으로는 중국을 출구로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을 지원해주는 후원국으로 묶어두고 한국을 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북한의 앞으로 5년 전략은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이 통치 전략을 설정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김정은의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정책이 앞으로 5년간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외교적 줄다리기를 잘 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만큼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자, 그 외교적 줄다리기에 좋은 파트너라고나 할까요? 그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남네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두 분께서 내려주신 결론이 결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인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네. 북한 내부 상황을 계속 관심 있게 예. 이제 보고 있어서 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8차 당대의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랑 세부부담 행위를 억제하고
네.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세부부담 특히 이게 북한 주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만약에 줄어준다면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문제는 무리한 국가 계획, 정책이 제시될 경우 결국 역시 그 부담은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네.
정책을 잘못 집행을 하면 세부 부담이나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내각에 경제 지휘권을 주는 거 이건
예.
좀 긍정적인데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줄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한편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관리 하에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 초창기에 이런 시장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을 활성화하고 농업하고 공업 분야에서의 개혁 조치들을 실시했는데 이게 자율성을 좀 주면서 활성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위축이 돼서 오히려 초반기에 했던 경제 개혁 조치들이 후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변화 지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네.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이 핵무력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핵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머지 정책, 그러니까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은 실제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 변화의 시작은 결국 외부의 어떤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네. 북한이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실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괴리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네.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변화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8차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 국가 운영 전략을 보면 정권이 주도하는 변화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또 북한이 외부에는 핵을 통해서 또 내부에는 강한 통제를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8차 당대회로 본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좀 짚어보려고 했지만 좀 아직까지는 변화가 미진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고민이 될 때 또 두 분 함께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민수 국민통일방송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021년 신년 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북한이 2021년 새해 초부터 열린 8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집권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 모시고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내 대외 전략들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8차 당대회의 결과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새로운 대미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올 건지
네.
그리고 북한 국가나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인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북한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요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봤는데
네.
대내 노선을 보면
네.
기존의 대내 노선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김정은 지도부가 나서서 자력갱생, 자력자강을 외쳤는데
네.
똑같은 거거든요. 향후 5년 동안도 그거로 가겠다는 거고 대미 노선에서 특히 눈에 띄우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강대강, 선대선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소리예요. 미국이
예.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선의의 입장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도 선의의 입장을 가지고 대한다.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권력 구도에서는 조금만 변화가 있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네, 자 결국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외부로 향하는 문은 뭐 여전히 걸어 잠그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금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동시에 또 국방력 강화에는 계속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 네. 닫혀 있고. 예. 한국과의 관계도 닫혀 있고 뭐 중국과의 관계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예.
핵 능력이 고도화, 미사일 능력이 첨단 무기 어쨌든 개발 이거밖에 내가 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김정은 후계 체제의 지속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나의 어떤 뭐 보안이나 뭐 어쨌든 국방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김일성 때부터 내려온 이 체제를 계속 아들 손자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자기 체제를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 길은 역시 국방력 강화로 네. 담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참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한다는 게 참 네. 제가 보기엔 서글픈 것 같습니다.
참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방력 강화라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 내 권력구도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총비서로 추대가 됐고요. 그리고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으로 강등을 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정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 영원한 주석,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2012년 4월 달엔 영원한 총비서.
예.
그러면 총비서는 아버지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5년 있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자기가 다시 빼들어왔어요. 그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할아버지 반열에 올려세우는 것이 자기 목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하고
네.
그리고 당정안의 제1부장 자리에서 탈락해서 부부장으로 내려온 거는 역시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번에 아마 정치국 위원으로 되고 뭔가 김여정이 당정안의 부장이나 비서로 됐으면 온 세계 이목이나 국내 주민들이 이목이 김여정한테 쏠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예. 남매 정권이 맞다. 김여정이 앞으로 후계 체제를 가져가는 건가? 이런 말들이 많아질 테니까 김정은의 이게 권위에는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여정을 약간 뒤로 빼고
예.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너는 뒤로 앉고 그리고 나가 기본이다. 이제 나부터 이제 우선 예. 살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자신이 지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통에 김여정이가 약간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개의 별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남 정책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김여정 부부장 시절에 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이목이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회로의 개방, 시장 경제로의 개혁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 개혁이란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김정은이 집권을 했을 때
예.
2012년 초 여름까지
네.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란봉 15막단이 이제 미국 뭐 음악 로키산맥
네.
나오고 뭐 권투 치는 거 나오고
네.
뭐 곰돌이 푸도 나오고 미키마우스도 나올 때 아, 이 사람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 제가 연구원에
네.
있을 때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등소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가졌었고 6월 30일 날 경제 개선 조치가 나오고 그래서 아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김정은도 집권해서 좀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길을 간 거를 내가 이해를 하겠다.
왜 그랬는지 알겠다.
왜 이러신지를 알겠다.
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라는 시향찰라는 길이 있고 고립이라는 길은 나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 길을 고집했는가를 집권해서 한 1년, 2년 지나가 보니까 아, 알겠다.
네.
내가 내 정권을 유지해서 내 아들 손주까지 넘겨주는 길은 역시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제가 이번에 경제 부분 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예. 이전부터 나오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기계제작공업,
네.
금속공업, 경공업, 농업. 이거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소리거든요.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똑같은 소리는 뭐냐면 문을 걷어 잠그고 외부로부터 온갖 외부 사조가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막고
네.
내부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최강 국가로 만들겠다는 건데 할아버지도 몇십 년 동안 아버지도 몇십 년 동안 하다 실패한 거거든요. 굳이 왜 실패한 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까.
네.
그거 이제 모든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으면 체제가 위험하고 체제가 흔들릴 수 있고 뭔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아니다. 이 일로 가야 된다고 가는 건데 사실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네. 국민소득이 정말 한심해서 저 70년대, 80년대 제가 중국을 다녀보면 정말 한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이 지금 G2 국가로 성장해서 미국과 어깨를 네. 겨눈다는 건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면 좋겠는데 왜 문을 자꾸 잠그고 철진한 핵보유국 소리나 미사일 현대화나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지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예전과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경제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미국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한 것이 결국 개혁 개방이 아니었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안타까운 게 체제 유지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정말 정책이 좀 공포와 통제 위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보면 북한 사회 내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체제 이완에 대한 현상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에 그 새로 네. 구성된 당중앙의 지도부를 보면요.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중앙의 정치국 위원이 정의원이 18명입니다.
네.
18명 중에 6명이 통제기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희한한 게 이제 인민무력상을
네.
국방상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국방상, 예. 그다음에 총정치국장, 뭐 총참모장, 그다음에 군정지도부장, 그다음에 국가보위상, 네. 사회안전상. 이게 뭐 정치국 위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18명 중에 예. 6명, 3분의 1이 통제기관 사람들이고
아.
두 번째 특징은 당중앙의 구성에서 새로운 부서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규율조사부장,
네.
그것이 생기고 법무부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법과 여기에 네. 제대로 순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고 당과 당원들이 당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규율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뭔가 반체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더 통제를 옥죄이겠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이나 당중앙위원회 부서가 새롭게 두 개가 신설된 것을 보면 어쨌든 북한은 통제와 포압과 이런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또 이제 대외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대남 대미 관계에서도 기존 입장과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미 핵협상이 진척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북제재란 말이죠. 자, 그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텐데 어떤 형식으로든 좀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네. 문제는 김정은 정권 앞에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돌파구가 예. 있었으면 당대에서 그 길을 제시를 했을 거고 그런데 김정은 뭐 이번 정권이
네.
핵을 고도화, 뭐 서양화, 경량화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뭐 여러 가지 쭉 나열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세계 국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것을 자기네가 다 하겠다.
예.
여기 또 핵 잠수함, 핵 탄도 이런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어쨌든 지금에서 발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냐. 아마 인권 문제 같은 걸 들고 나오지 않겠냐. 민주당의 기본 가치가 인권이니까
예.
인권 노동.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의 제재 문제와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북한 체제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대강, 선대선. 여기서 미국이 만약 움직이질 않으면 근데 미국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6, 7월 달까지 정부 구성이 돼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김정은 정권은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냥.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당대를 하고 당대회 끝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뭔가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미국이 압박과 제재를 안 풀 것 같다 그러면 도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도발이 뭐 새로운 형태의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여기서는 SLBM이라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 그런데 북한은 네.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요.
네.
이것이 새로운 형태를 내오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뭐 중거리 미사일 뭐 ICBM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도발 수위를 올리면 네.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체질이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보다가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은 하되
네.
항공모함 전단까지는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돌파구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북한의 이러한 패턴은 많이 봐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도 쉽게 움직이질 못할 거고 김정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둘 다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뭔가 변화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와중에 또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벌써 10년 차예요.
그렇죠.
참 시간이 빠르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 10년을 돌아보신다면 좀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초기에는 네. 뭔가 변화를 시도하다가 이것이 체제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네. 거로 계속 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포압과 통제와 공포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년은 공포와 어쨌든 처형과 포감의 네. 10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그래도 뭐 유학도 했고 좀 뭔가 북한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선대와 똑같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미래를 짚어보기 위해서 2021년 북한의 대내 대외 전략 전망을 우리 고영환 전 부원장님 모시고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된 북한의 모습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또 이 상황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021년 신년 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 방송으로 어제 12일에 폐막한 북한의 8차 당대회 주요 내용들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으로 뉴스통 채워드렸습니다. 자, 최근 3년 반 사이에 북한에 5번이나 다녀왔다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스테판 글라디에가 한 말이 떠오르는데요. 북한은 시계가 여전히 1970년대에 멈춰있는 듯한 공사장에 쌓여있는 모래조차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통제가 일상이고 자유가 없는 북한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비정상적으로 비치고 나 역시 거기에 살라고 하면 살 수 없겠지만 우리는 2,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곳에 실재한다는 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자, 이런 말을 남겼죠. 네, 그곳에 실재하는 2,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북한과 남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 청사진이 제시된 당대회였다면 하는 아쉬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어서 빨리 내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집 방송 마무리하면서 전해드릴 노래는요.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한대수님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다시금 사무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어서 빨리 북한도 행복의 나라로 향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막을 크더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들어보자. 창문을 열어라 춘춘한 산들 바람을